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교대를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짜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핵심어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중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처절하게 당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제 너희들 편히 자고 쉴 때가 되었지만 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길은 너희들 나하고 좀 같이 가줘라. 두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음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에 예수님의 옆에서 힘이 되었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저드려야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스승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무덤에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또 보낸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으면 정말 응징하고 상종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새 키워드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일평생 필요한 말씀입니다. 일평생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세 키워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느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가요? 아까 함께 가자, 너희를 보내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를 말씀하실 때 후 하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주셨습니까? 두 번째 단계, 그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때 그때까지 이들의 호흡은 누구의 호흡인가요? 자기 육체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결국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큰소리 뻥뻥뻥 치는데 막상 내 눈앞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후 하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상실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그 고깃덩어리 같은 삶을 살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도말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라 불어넣어주시고 지금부터 너희들 나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 이러고 보내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이 루아흐 바람이고 하나님의 숨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습한 이 관점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나의 옛 사람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옛 고깃덩어리의 삶을 답습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적어도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숨결을 어떻게 우리가 쉬는가? 어떻게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가? 너무 명쾌하게도 그분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성경,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산소 탱크에 하나님의 숨결의 탱크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기도한다 이것은 그 탱크와 나를 연결하는 호스예요, 튜브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단하고서도 매일 아침에 그분의 말씀 한절 읽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내 삶의 지침이 안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호흡으로 사는 것인데,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호흡은 쉬면 쉴수록 쇠퇴하는 호흡, 죽어가는 호흡이에요. 그분의 호흡,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내 육체는 쇠퇴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은 다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옛사람이 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3일이라는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 누가 죽냐?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 내 호흡 의지하던 옛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분의 호흡,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암송하는데, 제가 오늘은 11교구, 12교구 이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광희 목사님께서 각 교구 이 저 목사님들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는 명단을 다 저한테 만들어주셨는데, 보니까 이 11교구, 12교구는 너무너무 구역장님들이 젊고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남 목사님한테 11교구, 12교구는 어떤 교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청년들 중에서 결혼한 20대, 30대, 그래서 이렇게 다 젊고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은 못생겼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청년들 중에서 결혼한 20대, 30대가 약 1000쌍 등록한 교인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3000명 되겠죠. 정말 귀한 보배들입니다. 이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김태호 집사님 오셨나요? 예? 네? 출석도 안 하시네. 강명구 집사님 오셨습니까? 어디게?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12교구로 한번 넘어가서 유길상 집사님 오셨습니까? 최동섭 집사님. 이거 다 구역 이거 체크합니다, 지금. 조승철 집사님은 다 빰단방에 계시나 보네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은 누구라 그랬죠? 예, 1차적으로는 뭐 유대인들, 로마 군병이지만 나다, 나 자신이다. 그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항상 3인칭으로 말씀하신 건 뭐라 그랬죠? 자기 객관하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우, 여러분들 다 정말 성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이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걸 고지 통고했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이제 여섯째 딸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성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 이 말입니다. 그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잉태할 여성을 찾아서 수태 고지를 하는데, 어디에 사는 여자였냐? 예루살렘에 사는 여잔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여잔가? 그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갈릴리, 뭐 나사렛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지점에 있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큰 호수 이름이기도 한데, 그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부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갈릴리 호수 남북 길이가 29.8m.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저 한남동 딱 입구에서부터 수원까지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 다음에 동서에서 가장 넓은 넓이가 12.8km.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보다 더 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죠.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그 못 사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주로 뭘로 생계를 이어가는가? 다 고기잡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 주위로 쭉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정네는 거의 다 어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신 분 중에서 나사렛을 가보신 분은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나사렛은 갈릴리 속에서 깊은 산속 계곡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주류에 못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평생 고기잡이해서 생존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촌 주위에서 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촌에도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사는 데가 산입니다. 바다가 없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의존해서 사는데, 그 바다 곁에 사지를 못하고 그 바다에서 떨어진 깊은 산속 계곡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통이 발전되고 뭐 도로가 다 닦여 있는 지금 이 현대시대에도 이 나사렛에서는 많은 주민이 안 삽니다.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동네, 달동네죠. 산동네니까 달하고 가까우니까 달동네입니다. 모사는 갈릴리 중에서도 산동네, 달동네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어부들이 사는 그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소에 대해서 사는 촌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와 연관짓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로마 제국 수도를 가야죠.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 필요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가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내 소유가 많아진 경우는 성경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예,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절대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처지를 비관하면 안 된다. 이때 이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데 갔다. 왜?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인은 결혼하기 약 1년 전에 약혼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까지 혼전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서로 순결을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약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약혼자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를 바라는 자여 평안 평안의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공표를 해보십시다. 지금 은혜를 바라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들렸는가? 하늘에서 들렸는가?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그게 소리가 어디서 들린 거예요? 마음속 저 깊은 데서 울려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갖 번민 그런 소리하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하고 우리 구별할 수 있죠.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은혜의 계시를 주실 때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옅은 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소리가 끌어오르는데 그런 소리를 한번 경험하면 내 마음속이 이렇게 깊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 한 심리 속에서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자기 속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는데 은혜를 비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도 늘 불안하다, 초조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내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잖아요. 은혜, 주의 함께 하심, 그 중간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여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일 복습하면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은혜, 함께 계심, 평안. 이 구도가 중요합니다. 29절부터 30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주님의 인사말을 전해주는가 이러고 지금 놀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줄을 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또 공표하십시다. 자, 이제 방금 주님의 은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주시지만 그 평안은 평안으로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대지도자가 죽고 나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떤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가 뭐죠? 공경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평안만 느낀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죄성을 지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나를 탁 감싸실 때 우리는 한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예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내려지는 평강과 아래쪽에서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나의 경외심, 두려움이 합쳐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성직자들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구약시대에 올라가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칼로 이 재물을 목을 치고 이 다 이제 피를 뭐 뿌리고 하는 거를 다 제사장이 가서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 치고 이건 도울 수 있지만 제단에 뿌리고 하는 건 다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제사 안 드려주면 제사 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구약 성경 시대에 예배 드리고 하던 그런 어떤 예배 형태, 제사장 어떤 제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사제들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접 고백 못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신부가 대리인으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 그 제복을 입고 뭐 이렇게 뿌리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진화된 형태가 예배 형태가 개신교 형태입니다. 개신교는 목사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구역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구역 공부해도 유효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미사는 무효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더러 너 가톨릭 교인이 될래? 아니면은 짐승으로 제사 드려서 네 죄 용서받는 저 구약 시대로 되돌아갈래? 노.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런 장식이 없어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떤 형식도 필요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이 꼭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컸는데 구약시대 천주교, 개신교로 이 형태가 진화될수록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개신교 교인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다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필요하면 내가 불러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필요 없을 때 주머니 넣고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위로부터는 절대적인 평강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받는 나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죄성을 지닌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면이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왜 개신교가 가장 세속화되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믿음은 경외입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그분 앞에서 나를 구별할 수 있고 나를 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뭐 다윗의 왕이 이 뒷부분은 지금 이 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분명히 말하기까지 마리아가 이 뒷부분은 보면 별로 이해도 잘 안 되고 마음속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딱 정확하게 전달된 건 이 앞부분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알다라고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 물론 know, 영어로 know, 안다는 말도 되지만 성적인 결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예수라고 해.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자 요셉과 동침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약혼자하고 동침했는데 내 약혼자 씨가 내 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어제 걔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수아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정확하게 예수인데 그 예수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네가 잉태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마리아한테 네가 신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예수를 낳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므로 네가 신의 어머니가 될 거다. 어마어마한 소리죠. 36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인데 임신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가져서 그 여인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이때 여섯 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였던가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적인 혈육으로는 형제, 친척 형제가 되는 셈이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처녀인데 남자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가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오래전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충분자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 어떤 능력이든지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된다. 지금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가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쓰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녀인데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 뵈겠다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큰 3번. 마리아의 순종이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 순결법으로 불리는 신명기 22장 내용 가운데 약혼한 여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23절에서 27절을 토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처녀인 여자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그러니까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니까 이 어떤 남자는 약혼자가 아니라 외간 남자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공표하십시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까 처녀인 여자가 여잔데 남자와 약혼한 처녀는 이웃집 아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간 남자와 성읍 내에서 둘이서 동침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다 돌로 쳐라. 왜냐하면 남자는 남의 집 아내를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치고 그 여성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이나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의 집들 구조가 말입니다. 그냥 두부처럼 네모짜리 상자같이 생겨 있잖아요. 그리고 낮이면 덥고 이제 바람 불고 하니까 그 환풍도 되고 또 바람도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창문들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 유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문을 뭐로 갈리는가? 다 천으로 갈려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도 네모짜리 그냥 사각형 곽 같은 것이지 그 속에 방과 방을 구별하는 벽이 없단 말입니다.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혹 여유가 된다고 하면 천으로 벽을 치는 거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방 안에서 조금만 소리를 쳐도 그 커튼, 천 커튼을 통해서 다 밖으로 소리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면 이 둘이는 서로 화간한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두 번째 케이스 25절에서 27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약혼한 여자를 외간 남자가 성읍 바깥에 벌판이나 들에서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이거는 남자만 죽여라. 왜냐하면 이건 강간이다.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케이스다. 이제 이것이 순결법으로 되어 있는 그 신명기 22장에서 그 약혼한 여자의 경우에 어떤 불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3번 이상과 같은 순결법을 따르자면 마리아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4번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마리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겠다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당시에 이렇게 무섭게 율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대사회에서 무슨 의미예요?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는 마리아가 죽은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 명령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배불러서 나가는 동시에 이거는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처녀 마리아가 죽으면서 오직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하면서 성모 마리아로 거듭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기 죽음이 없으면 성모 마리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4번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얘기는 약혼 상태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둘이서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 배가 지금 불러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22장으로 따지자면 이건 마리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잘 마리아만 얘기하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만 늘 이야기하는데 참 요셉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없으면 마리아도 존재 안 하죠. 만약에 요셉이 배부른 자기 저 약혼자 보고 그대로 율법으로 돌로 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의로운가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보통 약혼했던 사람들이 파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파혼하나요? 떠들썩하게 파혼해요. 서로 상대의 결점을 선전하죠. 그래서 나는 파혼한 게 정당했다. 내 정당성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만약에 이걸 드러내고 파혼을 시키면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자기 약혼녀가 어느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도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마리아의 생명을 지금 더 배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하고 이 일을 생각했다. 골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20절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지금 동원되었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 애가 구원자 예수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이야기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용된 단어가 전부 다 추상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도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혹 어떤 여자가 신을 자기 몸으로 낳는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약혼자가 있대. 그 나무 여자라면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문제는 내 약혼자인 거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혼하셨는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어떻게 파혼을 할까? 조용히 저분 인격 안 다치게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할까 생각하는데 꿈에 막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개꿈.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남자들은 아유 개꿈이다. 그리고 툴툴 털 겁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분부대로 행하여 공표하십시다. 요셉은 확인 불가능한 그 추상적인 내용을 모두 믿음으로 수용하고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문서를 받고서 그 문서를 읽고 분부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성인이 되기까지 평생의 꿈을 이거 한번 꿨겠습니까? 많은 꿈을 꿨겠죠. 그런데 이 꿈은 평소의 꿈과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슨 바람처럼 뭐 긴가민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꿈이었지만 자기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해할 수 없는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된 분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분부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분부대로 실행을 해야 그분의 순결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결혼할 날짜가 되어서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까지 했지만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마리아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도 아이 이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이 이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셉이 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장으로 이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나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 약혼자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얘기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이성을 초월해요. 내가 이성적으로만 따지자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충분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내는 한 번도 불륜을, 약혼자는 한 번도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 아내의 태 속에 잉태케 하실 수 있어. 이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적이어야 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성을 초월하는 그 상태도로만 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얘 다 키워주실 거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위에서 뭐 우유가 줄줄줄 흘러내릴 거야. 그 아이 죽습니다. 내 아내가 처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보호자가 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초월과 이성의 동원이 항상 병립해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돼. 이성을 초월하기만 하면 맹신자가 됩니다. 현실적인 삶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성을 초월한 믿음만 있었다면 지중해 세계를 그렇게 누비고 다니겠습니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지만 그 복음의 히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큰 5번, 삼항에서 확인한 신명기 22장 순결법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순결법에 따르자면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여야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2번,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현몽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나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한 것 같은 내 약혼녀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정당성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꿈속에 현명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들은 주님의 분부를 그대로 이행했다.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남성으로서 요셉이 죽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으로서 요셉이 살아 있었으면 아내 돌로 쳐 죽여야 돼. 마리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사고방식, 인격, 관습 모든 것에 길들여져 있던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 예수의 보호자의 요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구봉서 장로님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 한 교인이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아 그렇다 그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여자를 그 요셉이 꿈꾸고 나서 데리고 오고 그걸 자기 아내로 도로 받아주고 그 아이를 키워줄 수 있냐? 계속 물으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끝이 안 나니까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2000년이 지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자도 이해 안 되는 거 마리아 서방은 괜찮다 그랬거든요. 이게 요셉이 죽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1장 1절 한번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 공표하시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공표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공표하십시다. 자,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읽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까 1절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인데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공표하십시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마리아 공표하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가 나시니라. 자, 1번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 2번, 이 족보의 결론이 뭡니까? 예, 16절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죠? 3번, 본문의 족보가 요셉은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는데 그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족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에 이 요셉이 목수 일해서 예수 빵 사다 먹이고 옷 사다 입히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보상의 아버지인 동시에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제일 1절에 이 족보가 누구 족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 16절,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 안 했으면, 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마리아가 이 족보에 올라가나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한 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 족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승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셉이 없으면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족보예요. 바꾸어 말해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우리 김강웅 목사님 댁보다 더 많이 낳아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낳는 성모 마리아는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요셉이 일반적인 남성으로서 육체를 호흡을 의지하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그 거듭남이 없었더라면 마리아, 예수 이게 다 끊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4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상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와 한 여인의 불순종과 하와 한 여인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동조한 아담으로 인해 파멸한 인간의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아까 4번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 한 여인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동조한 아담으로 인해서 파멸한 인간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 5번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토대로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방금 위에서 구약 성경을 정리한 그걸 보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한 여인의 순종과 그 순종에 이럴 때는 동조가 동조보다도 더 좋은 단어 동참한 예, 동참한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은 인간의 역사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육체의 호흡으로 살면서 온 인간을 파멸시켰고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자신들을 맡김으로 온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론, 논이 아니고 론입니다. 1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인간 마리아와 요셉이 죽음으로 메시아를 낳은 성모 마리아와 메시아의 족보상 아버지 요셉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성화를 보실 때 마리아의 그 순결한 뭐 그림, 얼굴, 모습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할 때 그들의 죽음을 생각해요. 자기 부인,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자기의 족보를 그리스도의 족보로 승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마리아의 순종이 남편 요셉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와의 불순종이 남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신앙이 남편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담, 하와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거든요. 그 불순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니까 아담도 동조합니다. 마지막 결론,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은 결국 모두의 순종 혹은 불순종을 초래한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으니까 남편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모 마리아로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로 거듭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전부 다 고깃덩어리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46페이지요. 신약성경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암송 구절 마가복음 10장 34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그냥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자기 족보를 그리스도의 족보로 승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에 의해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밤도 깨우쳐 주시고 깊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 곁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미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매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구역 통해서 또 구역 가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선미가 매일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